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3일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경원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사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무료하고 촉촉하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당연할 것이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지막 출근. 벌써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업무, 그리고 마지막 퇴근. 그리고 학생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으니까 마지막 등교, 그리고 마지막 수업.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의 자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느껴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부터 너무 무겁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연하게 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가족의 시간,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3일교회 고등부에서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며 사역을 해나갔던 이 행복한 시간들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3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이, 이 귀한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아,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건강검진을 하고 예약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건강검진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제가 검사받아야 될 내용들을 확인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검사한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에게 불안감이 스물스물 찾아오는 것입니다. 검사 날이 다가오는데 만약에 검사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지 못한 병이 발견되면 어떡하지?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스물스물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대장암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3기에 발견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지금 치료를 잘 받으셔서 건강하게 계십니다. 일단 가족력으로 대장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혈압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계속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장암, 고혈압 이 두 가지 가족력만 가지고도 저는 걱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하다가 또 다른 질병이 발견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저의 아내였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내는 평소 저의 식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건강하게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 아내 입장에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뜸 이렇게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대장내시경을 해서 뭐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반드시 뭐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격려를 하는 건지 그런 아리송한 말을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정말 미천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검사날이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장내시경을 잠이 든 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선생님 앞에 딱 섰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의사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장내시경 했는데 깨끗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깨끗하시네요 라는 그 말이 정말 그렇게 은혜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탁 놓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끝나고 그 병원을 나오는데 마치 기분이 교도소를 출소한 사람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밥알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롭게 보이는지 그 식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이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에게 이 상황을 한번 대입시켜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과 걱정에 빠져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살펴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편지입니다. 누가 쓴 편지냐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의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여러분,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뭐를 직감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요? 지금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펜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을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아들이 없는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영적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중요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인가는 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노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직감했고 그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밤낮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얼마나 애틋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의 머릿속에 디모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 뭐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그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 가운데 디모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디모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와 바울이 헤어질 때 디모데가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내가 정말 기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떠나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기도를 해주고 헤어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잊지 못할 애틋하고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오늘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내일 저녁이 돼도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자세한 그 내용 하나하나는 그 11월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디모데후서의 전체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로 표현하고 있는 그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먼저 한번 앞에 부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주를 증언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붙잡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8절의 후반부로 한번 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좀처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디모데에게 한다는 말이 고난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바울의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그 고난을 받으라는 말 앞에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의 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그냥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과 함께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이제 순서대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특별한 것? 없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바울은 친절하게 그 다음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먼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얼마만큼 확신하며 살았는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인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 누구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바울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을 배신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도 복음 때문에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을 넘어서 지금 바울은 그보다 더한 고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죽음의 고난입니다. 이제 곧 죽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놓여있는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하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또한 바울과 함께 감옥에 매여 있고 갇혀져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비록 매어 있지만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은 매어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이지 않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매이지 않는 능력의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디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의 증거이고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울이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순서대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가 평생에 걸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가 너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너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 너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 너에게 주어져야 한다. 너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돌아보고 너가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을 한 가지 제시해 줍니다. 그럼 그 말씀은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 제목을 붙이자고 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자, 이 편지의 제목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한다면 이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우리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역할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먼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별하라는 뜻에는 디모데에게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올바로 분별해서 그들에게 전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비단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효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옳게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보존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삶 속에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그 말씀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나아가기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 메시지를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점검해야 할 시금석과 같은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줍니다. 말씀을 늘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르게 전한 말씀을 너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노력해라. 그리고 날마다의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된 자로 서 있기를 힘쓰며 살아가라. 매일매일 너의 삶이 그러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너의 삶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고 싶던 모든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제 그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제 바울이 모든 것을 디모데에게 전달해주고 난 이후에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그가 장차 얻게 될 소망, 그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평생을 걸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져와 달라 개인적인 부탁이 쭉 서술되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는가를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위해서 너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그리고 인정된 자로 서 있기를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랬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 서 있다 보면 물론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도 찾아오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난, 고통, 어려운 문제들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그 유언과 같은 말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바꾸어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바꾸어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꼭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